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지휘하신 작전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보았을 때 정중앙이 되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여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 세력을 분산시킨 결과가 되어서 여호수아는 유리한 조건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싸우게 됩니다. 여리고와 아이를 장악하여 가나안의 중심의 교두보를 확보한 여호수아는 여세를 몰아 남쪽과 북쪽 세력들을 차례로 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과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이 가나안 전 지역에 퍼졌습니다. 이 소식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으며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이스라엘에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아, 에글론 왕 드빌 등 아모리의 다섯 왕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 사람들과 대적하여 싸우려 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하며 놀란 이유를 본문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으며 아이성보다 더 컸고 그 성 사람들은 모두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규모와 실력을 가진 기브온 성읍 사람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찾아가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항복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싸워볼 만한 족속이 있었다면 분명히 기브온 사람들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항복하게 된 것은 용기가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대항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신속하게 살 길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브온을 누가 어리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재주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깜쪽같이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럴듯한 말로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이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면 거짓 눈물을 흘려서라도 속입니다. 괴롭고 슬프지 않은데도 괴롭고 슬픈 것처럼 울기도 하여 사람을 속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40여 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도 속이고 속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몇 번에 걸쳐 속임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기브온 족속에게 속임수를 당하여서 화친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심각한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거짓과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은 것 이상의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손해와 고통을 오히려 큰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을 거짓 속임수를 당했던 기브온 사람들에게서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과 화친을 체결하자 말자 그들의 거짓에 속은 대가를 톡톡히 지불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이 머무는 기적을 기브온 위에 일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지 않았더라면 기브온을 공격해서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의 발판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여리고와 아이 두 개 성을 정복했지만 아직까지 가나안 정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폐허로 만들어버렸고 아이 성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와서 진을 친 첫 진영이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교두보로 사용한 전초기지 길갈이 본진이어서 길갈에서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하면서 정복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음으로 인해 기브온 성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공을 당하면 그것을 지켜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음,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음으로써 이익은 하나도 없고 부채만 떠앉은 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예루살렘 왕이 가나안 남부 왕들을 충동질하여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치고 이스라엘에 대항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살게 되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다섯 왕들은 똑같은 소식을 듣고 함께 죽을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같이 선포되어도 각각 반응이 달라 생명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죽음의 길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동맹한 다섯 성읍의 왕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이 다섯 성읍들은 모두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언급된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여기서 주동적인 역할을 한 왕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의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대로라면 그것은 마치 의의 주인이 신의를 저버린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러 온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세덱 왕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브온 사람들이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의의 주인인 아도니세덱과 연합한 네 명의 왕들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 그들에게 반역자가 된 기브온 사람을 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그는 기브온을 공격해 징벌해서 온 가나안 성읍들에게 반역자는 이렇게 된다는 경고를 선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군대 규모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위협적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기브온이 공격을 당하면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의 성향과 전세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주동자 역할을 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연합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분노 때문에 기브온을 치러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가 그 분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섯 왕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화친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웃이었고 동맹관계였으나 이제는 원수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두 진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전에는 그들 편에 속하여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으나 이제는 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써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되었고 아모리 족속들과는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아모리 다섯 왕들이 기브온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기에 이른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데 있음을 1절과 4절이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4절입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친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 곧 사탄의 공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아모리 다섯 왕이 하나님과 화친한 기브온 사람들을 미워하는 근원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며 기브온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이 전쟁은 이 다섯 왕과 기브온과의 전쟁이 아니라 사탄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 사이에 전쟁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정착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위해 존재하고 전쟁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즐기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적으로 대적하는 자들과 실제적으로 대적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원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은 단순히 세속적이며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 자신도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고 하여 하나님이 용사로 묘사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 되신다는 것을 반영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고 본문 8절에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친히 개입하셔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대적들이 합세하여 총공격을 해왔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기를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라고 6절에서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주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간절한 기도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즉시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출전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하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큰 우박덩이를 기브온을 치러 한 치러온 아모리 다섯 왕들에게 내리십니다. 기부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해주어야 할 공로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변장하고 속여서 생명을 구하러 온 자들이며 다 이스라엘의 나무 패고 물 긷는 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셨습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영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본문 13절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이 누구이며 누구의 대적이란 말씀입니까? 기브온을 치러 올라온 다섯 왕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더 이상 기브온의 대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 대적은 이스라엘의 대적이며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하신 전무후무한 이적에 관한 사건을 말씀하면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이 전쟁이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태양과 달까지 멈추도록 하시면서 함께 싸워주신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을 구하기 위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으며 이적을 베푸신 대상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역과 배반을 당하시면서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그 이유로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었으며 우박이 사용되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영적 전쟁이며 이 싸움은 사망에 속하였던 영혼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싸움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친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싸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도 매일 반복되면 신비한 사건이 평범해 보이고 감사와 감격을 쉽게 잊어버리고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측량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주면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비추는 햇빛에 대해서는 고마워하지를 못하고 늘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습관이 되어 감격도 감사도 무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려면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약속의 땅은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땅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성도로서의 삶 역시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있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과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패배하여 끌려다닌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 이긴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았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한심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 없습니다. 맨 앞에 군사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흰옷 입은 일곱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며 뒤따르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따랐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6일 동안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에 한 번씩 돌던 것과는 다르게 성 주위를 일곱 번 돌았고 다 돌고 나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높고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지식도 권력도 부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믿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열거에 내려가다가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여섯째 날까지 돌아도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을 돌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한 후에 끝까지 순종한 후에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꿉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끝까지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기다리시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기도했는데 변화된 것도 바뀐 것도 없을 때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용기입니다. 전투에 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아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2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으시고 이루실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던 것처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넜으며 담대한 신앙의 용기로 가나안 정복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순종은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한번 전투에서 패하였다고 해서 모든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며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자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의 다섯 왕을 모두 끌어내어 전멸시켰습니다. 모든 전쟁은 이기든지 패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은 승리하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지만은 패하면은 마귀의 종이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가장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이든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